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다음 34장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자막이 없어요. 28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우리들의 기억을 끌어올려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참된 도움은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유, 대답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3장을 지나고 나면 34장과 35장은 28장부터 이 35장까지의 30의 상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된 축복의 상태가 올 것이다. 참된 축복의 상태가 올 것이다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33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33장 1절은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겠다, 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의 화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히브리어도 공부를 잘 못했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앓는 소리하고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 못했어요. 하여튼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빵점이에요. 그리고도 졸업하고 목사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도 공부 못하고 뭐 가방끈도 짧고 그렇지만 그 짧은 머리로도 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번역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이 그나마 나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아! You destroyer! 이 폭행하는 사람들아. 여기서 아 라고 하는 말은 허히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슬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아무도 어느 학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지만 제가 번역하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야 이 못된 놈들아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야 이 못된 놈들아 라고 번역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그 유다 백성을 공격하던 대적들, 그 못된 니우노미움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던 1차 대적은 누구예요? 아수르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럽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정말 교만해도 그냥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랑질만 하고 있는 이 아수르 백성이었어. 자기가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가 1절에서 또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향해서 공격하러 올 때 다른 나라를 지나서 오거든요. 다른 나라를 지나서 오면서 야 우리가 팔레스틴까지 가야 되니까 길 좀 비켜줄래? 내가 돈 줄게. 그러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는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전쟁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학대하면서 오는데 이 아수르는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학대를 가하면서도 학대 당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속였는데 자기는 속임을 받지 않았어요. 그 속였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유다 백성이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 유다에서는 왕의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 잊으면 안 돼요.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손을 붙잡고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아수르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도와주러 오는 척하다가 도와줬어요. 뒤통수 쳤어요.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그게 뒤통수 친 거예요. 그게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속이기는 했어도 속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 너희 원수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때가 되면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끝에 보면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당할 거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일 것이다. 즉 학대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말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 사기치다가 걸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이는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유다 땅까지 팔레스틴까지 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수르는 내가 들어서 쓰기는 하지만 너희 유다 사람들이 오죽 나에게 잘못했으면 오죽 나에게 죄를 졌으면 아수르를 불러들이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툴이었어요. 도구였어요. 도구를 들어서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신다라는 건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아수르도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쳐야죠. 그렇죠? 아수르를 야단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하나님의 화의 대상은 아수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이사야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사야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1절 말씀에 슬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야. 히브리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그거를 이야기하면 발음도 저는 잘못하는데 허히라고 하는 그런 발음인데요. 2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2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요구하는 거죠. 이사야가 당당하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뭐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기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은 아니 사실은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작은 문제라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찾았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네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네요. 그러니까 나 보지 마시고 여기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성경 뒤밀어요. 어디다가 하나님 턱 밑에다 이렇게 싹 올려놓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 아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닌데 한번 쓸게요. 기도발이 셀까요 안 셀까요? 기도발이 세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은혜 주신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33장에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만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만 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아직도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2절 말씀에 아, 이 부분은 진짜로 아까 1절도 조금 그랬지만 2절도 여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죠. 영어 성경도 our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2절 중간에 히브리어를 보면 3인칭 복수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our arm, 우리의 팔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라고 써요. their arm이라고 쓰고 있어요. be thou their arm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들의 팔이. 아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의 팔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는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요 라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그렇게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아주 가끔, 종종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주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면 그 사람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이라면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일가친척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지요? 내 자녀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니오노 미움을 그냥 쳐서라도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하고 나만 끄덕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우리만 그러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이 자식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사는데 어떨 때는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내 남편이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아유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그 말은 간절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부드럽게 기도를 했다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 저놈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팔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사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엔 다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말은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뇌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란한 소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소리를 바라시사 장엄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절에서는 그의 말소리는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다. 즉 하나님의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자막에 있는데요.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이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듣고만 계세요. 아, 뭐 고개라도 끄덕하시면 제가 눈치를 채니까 끄덕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게 연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제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크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내 얘기하시나 보다.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를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행동에 안 옮겨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괜찮을 것 같아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 말은 잘 들었는데 왜 어머니 말은 안 들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하여튼 어머니 말을 직설이도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매를 벌어라 아주. 매를 쌓아놔라 이 말이죠. 벌어라 벌어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좀 맞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들으셨습니까? 돌아보세요. 스스로 돌아버리고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대적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흐트러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유다가 전리품을 챙긴대요. 4절 말씀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황충의 이야기고 하나는 메뚜기의 이야기예요. 혹시 황충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모르는 분 계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살짝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 이렇게 안 좋은 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귀를 좀 막으시고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송충이 같은 거예요.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메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꿈틀꿈틀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앞에 분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수르가 노략물을 모으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모으는 모습이 뭐냐면 왜 낙엽 모을 때 여러분 게 갈고리 같은 거로 낙엽을 모으잖아요. 그런 걸로 황충을 모으는 거예요. 황충을 모은다. 근데 왜 황충이라고 그랬을까? 그 뜻,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황충을 다 모았는데 황충 모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다 뒀다가 국 끓여 잡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에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스프레이를 뿌리지만 옛날에는 그냥 불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마음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자기들 잘났다고 전쟁 치를 때마다 이겨서 전리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아서 쓸만한데 못 쓰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산헤립이 있는 그 진영을 치세요.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가요.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자기네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을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메뚜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진영을 갖추고 전리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갔어요. 그걸 누가 써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가서 메뚜기가 날뛰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러 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적용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손을 드셔서 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5절 들어가면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왕에 히브리어 성경 얘기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니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존귀하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근데 그 아수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자랑질하는 나라였어요. 잘난 척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래 봬도 여기까지 지금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올 때마다 그 민족들을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야. 걔네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짓밟았어. 내가 신들 위에 있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산헤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다른 나라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무찔렀거든. 내 발 아래 놨거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야, 그 여호와도 내 발로 짓밟을 거야. 그 위에 올라갈 거야 나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지극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결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헤립은 특별히 산헤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 그 신은 높은 곳에 계시는 신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장 16절, 이게 다음에 읽겠지만 33장 16절에서는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실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어땠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열 가지 재앙이 왔을 때 야, 그 신만 있냐? 우리에는 신이 더 많어. 그러면서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들을 다 갖다 풀어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장자를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빨리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잡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놓고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충만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 즉 여호와의 나라가 설립이 되어지고 나면 세워지고 나면 여호와께서 너희 시대에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4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I give my peace unto you 라고 이야기했던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데 그 평안은 찔끔 있다가 또다시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 끝까지 진행되는 지속되어지는 stability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6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다고 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 믿어야 사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객관적으로 본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구원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믿어야 되는구나.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심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남겨져 있는데 앞에 자막으로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끝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주인이시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예요.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